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서부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저녁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이튿날인 23일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를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토론회에 참석하는 데 이어 세계적인 컴퓨터 운영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면담을 갖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오는 24일 워싱턴에 도착해 2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2일 쿠바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2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23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어 23일 오전 워싱턴 중앙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 시가 행진을 벌인 뒤 성 마테오 대성당에서 미국 주교단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뉴욕으로 이동해 이튿날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맨하튼에서 저녁 대중미사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오는 2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방문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설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22일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세니 야첸육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에 우크라이나군은 역부족이라며 핵 보유국에 맞설 방어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나토가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며 핵심은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인 만큼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강요회의에서 난민 12만 명을 분산해 수용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분산 수용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습니다. 보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난민 수용은 개별 국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동에서 내전과 가난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의 수는 50만여 명에 이릅니다. 터키 과도 정부의 장관 두 명이 20일 사임했습니다. 사임한 장관은 친쿠르드 정당 소속의 알리 하이다르 콘차 EU 담당 장관과 무스름 도안 개발 장관입니다. 이들의 사임은 쿠르드 반군과 터키 정부군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콘차 장관은 사임 후 기자들에게 지난 두 달 동안 쿠르드계 반군에 대한 터키 정부군의 공격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6월 총선 이후 각 정당들이 정부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총선 이전 정부를 이끈 정의개발당과 아흐메트 다보올루트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승인했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민간 교류 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반 무역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제재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일반적인 무역 분야에도 제재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사는 22일 한국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만약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의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또 거의 자동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면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 문제가 타결에 이르기까지 경제 제재가 큰 역할을 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제대로 된 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다는 일본 총리 최측근 인사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행사 가운데 한 곳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일정이 허용하면 모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 발언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반 사무총장의 이달 초 중국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반 사무총장이 지난 2006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안보리에서 선출될 때 일본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일본은 스스로 과거 행동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1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있어 똑같이 단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중 두 나라는 지역 안정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의 발언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받침목이라며 오는 2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 가운데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합니다. 미북 간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미북 접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 관리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 여부를 묻는 VOA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년 연속 이례적으로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한 것은 그만큼 다자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올해는 공식 행사와 별도로 다양한 상대와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통 역시 뉴욕에서 미국 한국 관리와 리 외무상 일행 간 접촉 계획은 잡혀있는 게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21일 VOA에 리수용 외무상이 23일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오는 27일 미국 내 한인단체인 제미동포 전국연합회 인사들을 초청해 리 외무상 환영만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중국 식당 션리 팰리스에서 제미동포 전국연합회가 여는 오찬 리셉션에 참석한 뒤 맨해튼 머킨 콘서트홀로 이동해 우룩 교향악단의 14선언 경축음악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미동포 음악가인 리준무 단장이 이끄는 우룩 교향악단은 오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석맞이 공연을 열기로 해 이 기간 뉴욕을 방문하는 리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 달 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9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고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미일 외교장관과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과 향후 대응 방안 등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주간 행사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함께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인도네시아 북한 인권주간 행사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폐쇄적이고 탄압국가인데 그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북한이 그 반인도 범죄, 뭐 식량권을 박탈한다든지 고문이라든지 강제 납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이러한 범죄를 국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네.
그러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그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이 유엔의 활동을 통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에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 동참하기를 우리 강력하게 요청한 데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개막 행사도 있었고 또 이제 특히 그 현지 언론들하고의 그 인터뷰를 저희들이 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그쪽의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 그리고 반둥에 있는 판자절한 대학 이런 데 대학에 그 법과대학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아주 진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비공개였지만은 거기가 그 자카르타가 아세안의 사무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세안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하고 그 아세안 국가들 외교관들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네, 그 증언도 하기도 했지만 또 그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탈북 예술가들이 직접 그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지만 크로싱이 되는 영화를 상영하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하고 토크쇼 같은 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일주일 동안 아주 이 그 많은 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언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여론주도층한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고 이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돕기 위한 이런 노력에 같이 좀 협력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인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는 네 번째로 우리 지구상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2억 5천만입니다.
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지만 굉장히 아세안이 그 지역적인 단체로서 정치적 영향력도 있는데 그 중심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도네시아로 보았고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들의 그 인권 활동이 북한 인권에 관한 활동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된다면은 그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도 이게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이 행사장에 나타나서 강하게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세미나를 같이 개최한 인도네시아의 그 국립 그 인도네시아 대학이라든지 공동 개최자들이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경험도 있고 또 이 기본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였었는데.
네.
우리가 준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이런 준비한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북한 대사관 측에서 이걸 취소해달라든지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아, 네.
그거는 우리가 취소할 성질의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권 관계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그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아주 확고한 방침을 그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 보도에 이제 북한 그 외교관들이 10명이 이제 현장에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그 강력하게 항의를 다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 주최한 쪽에서 아 당신네들 의견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네.
우리 원래 예정된 대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당신들도 원하면은 발언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 측의 그 대사관 직원이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줬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고 또 그 설득력은 없지만 또 청중들 중에서 북한이 장애인 협약을 비준할 거냐, 북한이 국가인권위를 설립할 거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즉답은 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답변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 많았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심각성도 알고 또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비교해가면서 파악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이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참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현재는 그때와 비교해서 관계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55년 그 반동 회의 때 김일성이 직접 참가를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수카르노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네.
그것이 상당 기간 그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북한이 관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가 세미나를 같이 했던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은 작년에 김일성 대학하고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죠.
네.
바로 그 대학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인권 문제 이러한 특히 반 인도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학계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게 자기네들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네. 아세안 회원국들의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세안 전체적으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권이나 반대하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이런 시민 단체들의 이런 북한 인권 주관과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그걸 알게 되고
네.
따라서 이것이 인도네시아 정책으로도 반영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게 그 느낌입니다.
네. 자, 차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주간에 참석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한이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민간 교류 협력 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한국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측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 제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전통문을 보내 당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로 여력이 없어 공동행사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북단을 평양에서 열리는 개천절 기념행사에 파견하고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남측 인사들의 방북이 어려우면 북측 인사들이 서울을 대신 방문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시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천절 행사는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005년에 개천절 공동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측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 공동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 축구 교류 제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용남 북한축구협회장을 만나 남북축구 교류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측은 앞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21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내년에 파파뉴기니에서 여자 월드컵이 있고 후년에 한국에서 20세 남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동훈련과 협의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되는 남북축구 교류 행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경우 국가적 행사에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만큼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까지 북측 실무자들이 행사 준비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방북을 승인하는 움직임도 있어 선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원거리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정밀 유도 폭탄인 스파이스 2000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갱도형 진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공군은 22일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KF-16 전투기에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내년부터 장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생산되는 타우러스는 휴전선 한국 측 지역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실제로 침투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기지, 후방 전략 기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공군은 또 이스라엘제 정밀 유도폭탄인 스파이스 2000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스 정밀 유도폭탄은 높은 고도에서 떨어뜨리면 폭탄에서 날개가 자동으로 펼쳐져 50km 거리를 스스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찾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탄에 장착된 날개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산 뒤쪽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북한의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장사정포가 산 남쪽 면에 있다가 산 북쪽 면으로 옮겨버렸어요.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2000. 이것은 북한이 GPS 재밍을 한다 하더라도 관성 유도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 유도를 통해서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사정 거리도 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의 방공망 뒤에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북한 갱도형 진지에는 뭐 특효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는 물론 KF-16 전투기에도 이 폭탄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제공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 측에 요청한 핵심 기술 4가지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방해 전파 통합 기술 등입니다. 이들 기술은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한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한국 공군 총장은 2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국이 4가지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명진 한국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기술을 획득하고 한국 내 기술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 측에서 승인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나무집 네 가지 그 주요 구급 품목은 미국에서 정식 거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국내 기술을 활용하고 유럽 쪽에서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 획득할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아울러 빠른 시일 안에 2040년 전투기 규모 연구에 착수해 미래 공군의 핵심 전력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통일 이후 공군의 적정 전력 구조와 부대 배치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난 7월 교육 규모가 전달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전부 시가공품으로 분류됐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45만 4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6월 6만 4천 달러의 교역 실적에 비하면 한 달 사이 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품목은 시가공품 하나밖에 없었고 통상 대북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가공품 역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총 344만 6천 달러이며 인도적 지원 물품이 전체 수출액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대북 지원 품목 다음으로는 지난 7월 수출한 시가공품 45만 4천 달러로 가장 많고 전자의료기기가 10만 8천 달러, 닭과 우리 등 도축된 가금류가 5만 6천 달러, 설탕류가 1만 6천 달러 순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계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파도타기 관광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광 상품을 선보이기 앞서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답사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파도타기 관광이 시작돼 미국과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가 13일부터 8일간 함경남도 마전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파도타기 관광에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이탈리아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본격적인 관광 상품 개발에 앞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여행에는 파도타기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이탈리아인 닉 자넬라 씨가 참여해 해안가와 해저를 살펴보는 등 파도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날씨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자넬라 씨는 APTN 방송에 1년 전부터 우리 투어스와 함께 북한 파도타기 관광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One year ago, I got in touch with Uri Tours, and then we made a little study. We followed the weather.
자넬라 씨는 1년 전 우리 투어스와 연결된 이후 오랫동안 북한의 날씨를 연구했고 어떤 지역이 파도타기에 가장 적합할지 상상했다며 마전 해안가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안전해서 답사를 했는데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몇몇 외국인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파도타기를 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관광을 위해 답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파도타기 여행에 참가한 독일 출신 마르코스 컨 씨는 마전 해수욕장이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ery happy to find out that the conditions are very perfect for beginners. It's a very safe beach. We have the hotel. There's no stones. It's no dangerous.
마전 해수욕장은 해변이 안전하고 호텔에 있는 데다 돌도 없고 파도가 위험하지 않아 초보자들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APTN에 내년에는 북한 파도타기 관광을 일회성이 아니라 보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전문 파도타기 선수들에게 북한에서의 파도타기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북한이 이색적인 곳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실제로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돈 먼로 씨는 파도타기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르고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꼭 북한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서퍼 매거진의 편집자인 저스틴 하우스맨 씨는 특이한 곳에서 파도를 타는 것이 매력적이란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광,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체험하는 노동 체험 관광, 관광 열차를 타고 여러 곳을 둘러보는 열차 관광,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건축 관광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상 최초로 북한의 산에서 야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오늘도 최원기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호주 신임 총리가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전투기 수십 대를 파견했습니다.
첫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 방문을 시작하는군요.
네, 시진핑 주석이 22일 오후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추석 취임 후 두 번째 방문이지만 국빈 방문으론 처음인데요. 시 주석은 서부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25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백악관 공식 만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은 뉴욕에 머물면서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데요. 28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수도인 워싱턴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서부 시애틀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앞서 후진타오 전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도 미국 방문 때는 워싱턴주를 먼저 들렀었습니다. 서부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로 경제 관련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만큼 두 나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은 22일 전용기편으로 시애틀에 도착했는데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워싱턴 주지사와 주중 미국 대사를 지낸 게리 로크 전 대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중국의 시장과 성장, 미국의 주지사 등 두 나라 지방정부 수장들의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여기서는 청정기술과 경제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시 주석은 또 현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는데요. 여기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중 유일하게 예정된 정치 연설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쉴 새 없는 죄송합니다. 쉴 새 없는 그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기업이죠.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틀간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는 마민 알리바바 회장과 리엔홍 바이두 회장, 또 량위 안청 레노버 회장 등 중국의 정보통신업계 거물들이 대거 동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따로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이 보잉사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시애틀 북부에 있는 보잉사 조립공장을 방문하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보잉사로부터 150대 이상의 항공기를 수입할 정도로 중요한 고객입니다. 23일 시 주석의 일정 중에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워싱턴주 타코마시안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계획도 눈길을 끄는데요. 시 주석은 1990년대 초반 푸젠성 푸조시 당서기로 재직하면서 타코마시와 자매결혼을 맺었고요. 당시 이 고등학교를 방문했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여 년 만에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다시 같은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겁니다.
네. 시애틀에서 경제 관련 활동들이 예정돼 있고 이제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로 오게 될 텐데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24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실무 만찬을 갖습니다. 이어 25일에는 백악관 공식 환영인사와 정상회담,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열리고요. 시 주석은 이날 별도로 미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앞서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가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또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의견이 다른 분야들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현안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갈등,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밖에 양국 간 경제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두 나라가 추진해온 양자 투자 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더군요.
네, 라이스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인데요. 중국의 사이버 공격 행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미국 국가 경제와 안보에 대한 우려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행위는 앞으로 미중 관계와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민감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자국 인권 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이 많은 현안 문제들이 논의가 될 텐데 물론 북한 핵 문제도 논의가 되겠죠?
논의될 공산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라이스 보좌관은 21일 중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똑같은 입장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라며 이번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 가운데 선택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 들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시 주석은 2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간의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여러 현안들 때문에 두 나라 간 갈등이 고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나라가 기후변화와 이란 핵 문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나라 간의 이익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손잡고 지역과 세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적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존의 중국 정부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시주석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배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도 인공성과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활주로 등의 건설을 인정하면서도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는 뉴욕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 참석과 28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은 주석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남중국해 관련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신임 총리가 이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을 했다고요?
네, 호주에서는 지난주 말콤 턴불 신임 총리가 취임했는데요. 턴불 총리는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반발했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턴불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호주가 주권 문제에 대해 중립을 견지하고 이와 관련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턴불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더욱더 미국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과거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주 거듭 우려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당국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성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 함정과 군용기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도전하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남중국해 갈등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 해상훈련을 갖는군요.
네, 필리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남중국해 영역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필리핀군이 21일 인근 해역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10월 9일까지 남중국해 근처인 팔라와섬과 루손섬 등 필리핀 북서부 지역에서 실시되고요. 그리고 훈련에는 미군 측에서는 650명이 참가하고 필리핀군에서는 740명이 참가합니다.
네. 필리핀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 어떤 훈련들이 주로 예정되어 있나요?
미군과 필리핀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위기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구조 훈련과 함께 합동 해상훈련 그리고 실탄 포격 훈련 등을 벌입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지난 6월에도 남중국해 가까운 팔라완섬 주변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지구촌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동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시리아 내 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수십 대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호의 24와 수호의 25 전투기 각각 12대 그리고 수호의 30 전투기 등 4대 등이라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앞서 러시아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병력과 군사물자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군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단순한 군사물자 지원이 아니라 무인기를 이용한 군사 작전도 시작이 됐다고요.
역시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시제에서 러시아 무인기가 여러 대 포착됐고 이미 정찰 임무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본격적인 공습 지원을 앞두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요.
네.
또 러시아는 시리아 타르투스 해군기지의 병력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르투스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동안 반복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부인하고 왔는데요.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병력 파견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됐고 또 시리아군의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군사 개입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드미트스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시리아가 러시아에 병력 파견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보다 앞서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필요할 경우 러시아가 시리아 정복군 편에서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전역에서 많은 구름이 관측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5도, 남포는 최저 18도에서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2도, 강계는 최저 13도에서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 최고 24도, 개성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모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은 최저기온 16도, 최고 24도, 장진 최저 8도, 최고 17도, 선봉 최저 16도, 최고 22도, 원산은 최저 17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9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국 서부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저녁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이튿날인 23일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를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토론회에 참석하는 데 이어 세계적인 컴퓨터 운영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면담을 갖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오는 24일 워싱턴에 도착해 2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2일 쿠바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3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어 23일 오전 워싱턴 중앙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 시가 행진을 벌인 뒤 성마테오 대성당에서 미국 주교단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뉴욕으로 이동해 이튿날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맨하튼에서 저녁 대중 미사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오는 2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방문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설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22일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에 우크라이나군은 역부족이라며 핵보유국에 맞설 방어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나토가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며 핵심은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인 만큼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강요회의에서 난민 12만 명을 12만 명을 분산해 수용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분산 수용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습니다. 보호슬라프 소토트카 체코 총리는 난민 수용은 개별 국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동에서 내전과 가난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의 수는 50만여 명에 이릅니다. 터키 과도정부의 장관 두 명이 20일 사임했습니다. 사임한 장관은 친쿠르드 정당 소속의 알리 하이다르 콘차 EU 담당 장관과 무스름 도안 개발 장관입니다. 이들의 사임은 쿠르드 반군과 터키 정부군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콘차 장관은 사임 후 기자들에게 지난 두 달 동안 쿠르드계 반군에 대한 터키 정부군의 공격이 지옥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6월 총선 이후 각 정당들이 정부 구성의 실패함에 따라 총선 이전 정부를 이끈 정의개발당의 아흐메트 다부올토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승인했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오늘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내륙에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